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있는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방송실 이 마이크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이 마이크는 저하고 좀 안 친합니다. 그래서 친한 마이크.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라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 이제 허락하라. 우리의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한 자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걸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서운 병이 들었을 때에 약을 먹고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처럼 어떤 죄에 빠지고 어떤 고통 속에 빠져도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그 말씀이 그 사람들 죄에서 해방시켜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한 번 50대 중반의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막 내려오는데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부인은 말해, 목사님 저는 산파인데요. 그 뱃속에서 한 달 된 아기로부터 아홉 달까지 된 아기. 수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람이 다 된 아홉 달 되면 거의 다 많이 죽였습니다. 그 부인은 그날 엉엉 울면서 목사님 이런 죄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죄도 시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 마음에서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 무슨 죄사함을 받으려고 양심이 있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씀에는 그 부인의 죄도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어진 저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이다니. 한번 어느 장관님과 같이 차를 타고 하면 신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슬렘입니다. 모슬렘도 목사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모슬렘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종종 제 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정말 내 죄가 씻어졌을까? 내가 그 많던 죄가 정말 눈처럼 이게 씻어졌을까? 하나도 없이 씻어졌을까? 저는 정말 그걸 못 믿었거든요. 성경을 대하면 내 마음이 정말 신비한 것은 그런 죄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죄가 씻어지면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 정확한 과정을 밟아서 넘어갔어요. 어떤 사람들만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칭의를 했다, 의롭다고 칭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의롭다고 칭하긴 했지만 우리는 죄인은 죄인이다.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해 주었다고 해서 의롭다고 하면 안 된다. 의롭다고 칭해 준 거지 우리는 의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인데 의롭다고 칭할 수가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 없고 의롭다 칭하면 되지. 예수님이 죄를 씻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탄 앞에서나 어느 사람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죄를 씻어야 언제 어디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만일에 내 죄를 속하는 그분이 애매해진다면 구원이 애매해질 수 있고 내가 천국이 애매해질 수 있고 성령이 내 안에 도는 게 애매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도 씻으셨지만 우리 인간 보기에도 누가 보기에도 우리의 모든 완벽하게 씻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3장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3장 1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해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할 그의 측경을 평탄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를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힐 필요도 없고 우리 죄만 회개하면 될 겁니다. 근데 회개 자체는 죄를 씻지를 못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사망을 단체하면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진짜 죄라 나쁘네 죄를 그만 지어야지 악하다 그래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죄에 대해 미워하고 죄에서 내 멸망밖에 안 되겠으니까 이제 죄를 시선받는 과정에 이르렀는데 회개를 하십시오. 회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죄에서 내가 정말 죄를 행하던 그 생각을 돌이키고 이제 내 생각을 믿지 말고 죄에 깨다 나를 들이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회개를 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를 정리를 해야 하는,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내가 죄를 깨닫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고 멸망을 당한 죄의 값을 지불해야 죄가 사해지지. 회개 자체는 의도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믿어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난 뒤에 죄 사함을 받아야지.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고 뉘우쳐도 확실한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13절에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 이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아는데 요한인 자기가 자기보다 예수님 훨씬 더 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높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시니까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는 죄 지은 적도 없는데 회개할 게 무슨 회개할 게 있다고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난 세례를 못 주겠습니다. 안 됩니다. 사양을 했어요. 아니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 죄 짓지 않았잖아요. 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데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는 죄도 안 지은 무슨 회개 세례가 필요했습니까? 예수님 나는 세례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형해서 그러면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당신이 내게로 오시냐고 정확하게 요한은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뭐라 말하면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대. 모든 의를 이루고 모든 죄가 씻어져야 의로워지는 건데 죄만 인간들이 세례받는다고 의가 이루어지는 걸까? 아닐 텐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뜻을 요한은 생각해 봅니다. 그때 구약의 속죄 제사나 다른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어줄 양을 데리고 옵니다. 양을 데리고 와서 제일 먼저 레위기 속죄 제사를 보면 만일의 평민 하나가 부죄에 범하여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나 암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 양이나 염소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양이나 염소에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양이나 염소에게 흠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흠이 없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은 제사장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제사장은 두 손으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러니까 이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염소의 안수, 죄를 염소에게 넘겨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아무리 죽어도 죄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죽으면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내가 죄를 지었더니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소의 염소에게 넘기고 난 뒤에 염소를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지. 염소가 죄를 넘기지 않고 그냥 죽으면 아무리 죽어도 속죄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 제사를 제일 먼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안수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반드시 안수하고 기도하지 그죠? 그 안수하는 그 안수가 세상의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은 제사장 아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께 넘기는 그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 33년 동안 사시다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로 넘기는 그 과정이 세례와는 세례를 받으면서 안수받는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뭐 병균 같으면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아이고 말할리아 병균이 있습니다. 장티부서 병균이 있습니다. 아이고 저 뭐 감기 바이러스가 있네요. 독감 바이러스네요. 그걸 정말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세균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죄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죄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사했다 정확히 모르니까 죄만 죄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건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졌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가 사해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걸 모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죽임을 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는 것도 사람이 봐야 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과 세례를 받죠. 예수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함으로 모든 죄가 예수님 건너가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죄를 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 오늘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죄가 아직 남아있는가? 아,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죄가 다 사해졌는가?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극장에 가서 아주 유모자는 극장에 실컷 웃으면 죄가 다 사해질 거예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죠? 그 죄는 기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오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막 슬피 웁니다. 슬피 울다가도 내 죄가 사해진 걸 깨달으면 죄가 사해진 거죠. 죄사 하면 또 웁니다. 그래도 마음은 슬퍼, 부모님 돌아서 슬퍼도 죄사한 그건 변함이 없고요. 기분이 냉랭하거나 기분이 뭐 막 뜨겁거나 감격스럽구나. 어떤 분은 예수의 피로 제사하는 마음이 감격스러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감격스러운 그게 제가 사한 권위는 아니고 죄를 사한 확실한 걸 찾으려면 내 죄가 어떻게 됐는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건너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미 우리 죄는 건너갔고 죄는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이 위에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게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는 십자에 못 박혀서 십자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로우셨는데 그 전에 이제 예수님 생각하시다가 세례를과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 죄를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난을 당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러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왜? 예수님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죄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그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 죄가 생각나고 기억이 나는 기억에 나는 거지 죄가 사해지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기억나는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죄가 기억이 안 나야 사해졌다고 그런 말하는 분들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러면 과거 저 뭐야 기억 상실증 걸리면 죄사함 다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 상실증 걸린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여러분의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됐는데 안 된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안 된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이 그걸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 안에 살아오면서 장팔리에 갔었어요. 어느 날 길에서 17, 18살 난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제가 그 두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더니 장팔리에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둘이서 구원을 받았어요. 제가 그 두 청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것이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양양점에 가서 뭘 하냐면 시다라는 걸 하는데 시다가 뭘 하냐면 재봉 잘못한 거 뜯고 뭐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일을 해요. 밤늦게 와요. 밤늦게 와서 저는 이제 예배당에서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래요. 한 시간 동안. 한 밤 11시 반 12시까지 성경 읽어요. 나는 한 11시쯤 자고요. 그리고 그 형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자다가 그들 아침에 집에 와서 아침 먹고 그래 이제 다시 일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쉬다고 바쁜데 왔는데 형제 저녁에 와서 구원받은 간증하고 오늘 하루 있었던 간증하고 성경 읽고 너무 귀하고 착한 거예요. 하여튼 그 두 형제가 내 마음에 큰 기쁨을 줬어요. 내가 장파리를 떠나는 날 형제가 둘 중에 김종용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김형제가 나 전도사님 때문에 손해 많이 봤대요. 그 뭐야 내가 언제 손해 보였는데 자기가 집에 있는 어느 고구마 장사가 와서 고구마를 팔고 하니까 다 팔고 이 뜰인데 이거 두 관인데 한 관 값으로 반 값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 형제가 돈 있고 해서 이거 교회 가서 전도사님한테 사러 가려고 교회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내가 그 형제를 보고 아, 김형제 고구마 가져왔냐고 안 건네 고구마 먹고 싶어 기도했는데 보냈다 그러면서 이 형제는 저한테 고구마를 팔러 온 거였어요.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았는지 그 내가 미리 막 선술 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영재가 사실은 전도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전부에 누가 이 두 관인데 한 관값만 받고 가져가라 해서 전도사님이 팔아주려고 왔어요. 하니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맙다 이렇게 예 잡수시죠. 하고 형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 사람 고맙값 안 준 거예요. 아 다음에 드릴게요. 죄송해요. 그래 그 돈 간다고 애를 먹었다고 이제 마지막 군대 가는 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인생을 살면 가장 행복할 때가 나를 통해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으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아름답고 그 김종영 형제, 심재일 형제하고 그 형제는 내가 일생에 잊을 수 없이 그렇게 내 마음에 사랑이 갔어요. 내가 처음에 악국등에 구원받은 손을 쓴 자매는 자매님은 저보다 20몇 살 더 많은데 정말 우리는 연애하는 것 같았어요. 이성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기도를 하면 70%를 손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자매 온갖 종일 그 자매 막 하나님 안에 자라기를 바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또 안 그러면 막 뭐라 하고 웬 자매님이 하나님 종말도 안 들어요 하고 이제 막 그분도 진짜 사랑을 했어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생각하면 잘 잊어지지가 않는 분들이에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럼 그 여자 속에 말할 수 없는 아이를 향한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녀들 말입니다. 친정에 와가지고 친정이 처녀도 집에서 언니가 결혼해서 애기들이 와서 똥싸움 더럽다고 막 그런 처녀들도 결혼해서 애기 낳으면 애기 똥 뭐 맞춤으로 해도 아무렇지 않고 진짜 여자가 애기를 낳으면 엄마가 돼요. 엄마가 되고 나면 자식을 사는 그 큰 마음이 그 속에서 우러나와요. 영적으로도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자매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미장원 차리고 싶대요. 이름 하나 지어달래요. 그럼 뭐 살기가 그렇게 어려우냐고, 남편 직장에서 뭐 수입이 적으냐고, 뭐 미장원 하려고 그러냐 그러네요. 이 자매가 뭐라 하면 목사님 우리가 잘 살지만 그냥 밥은 먹고 사는데 내가 놀면 못합니까? 미장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복음 한번 전해보려고 미장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하라고. 이 자매 이제 미장원을 차렸어요. 교회 앞에 좀 가까운 데다가. 근데 미장원도 좀 이렇게 나는 잘 모릅니다만 머리를 잘하는 집이 있고 못하는 집이 있는데 이 자매는 억수로 못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거의 안 와요, 보면은. 여자들이 막 미장원에 머리가 예뻐 자기 마음에 딱 들게 하면 자꾸 돈 내면서 오잖아, 그죠? 이 자매 집은 한산해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요. 근데 어느 날, 이 자매 소원대로 한 부인이 와서 이 자매가 복음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막 남편도 구원받고 그랬어요. 내가 보니 그 자매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구원받은 말고 미장원 주인이 자기를 통해 구원받은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자매 구원받고 우리 교회 나오기 전에 막 시아버지가 핍박을 하고 한번 시아버지 죽이려고 목을 졸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막 이 자매는 자기 그 자매 애기 다 빠지고 이제 미장원하는 게 보모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 가르치고 막 간증하고 야 그게 내가 보면 잘 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행복한 것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마치고 내 뉴욕에 내가 떠난 뒤에 바로 그 다음날 브라질 집회하러 갔다 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그냥 복음을 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니까 어디 약간 좀 정신이 돈 사람처럼 복음에 아무것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뭐 알래스카 칸타타 하느라고 참물과 막 어려움 당하고 그래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좋은 차를 사고 화려하게 살고 좋은 음식을 그게 행복한 건 줄 아는데요. 절대 아니에요. 하늘 우리 속에 가장 큰 기쁨을 어디에 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저는 그런 기쁨을 덜 가지는 거예요. 늘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가지고 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죄가 예수님 분명히 넘어갔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보면 뭐라나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옴을 보고 이튿 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제 요단과 예수님 세례하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이튿 날 예수님 오시는 거 보이 세례는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제 안수받을 때 그때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간 겁니다. 아멘. 확실히 건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죄 속에는 어제 여기 있는 여러분 전부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 옮겨갔고 그래 이제 마지막에 십자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그때 우리 죄의 형벌이 전부 끝이 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 형벌이 전부 끝이 난 거예요. 세상 죄가 지고하고 형벌이 끝이 난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확실하게 여러분 제사는 그냥 마음이 좀 뜨끔하거나 마음에 막 감동이 되거나 눈물이 흐르거나 그래서 은혜를 받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우리 죄가 거기서 끝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든지 거짓말하는 죄든지 미워하던 죄든지 도둑질한 죄든지 가늠한 죄든지 살인한 죄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든지 탐심을 품은 무슨 죄든지 불문하고 모든 죄가 세례를 안수할 때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가 어떻게 넘어가는 걸 그냥 하늘날 적당히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수님 피를 주면 될 수 있지만은 죄가 넘어가는 과정을 정확히 보여주고 그는 세례 요한이 증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죄가 확실히 예수님 넘어가는 인정하고 맞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다시 살아나셨다고 로마서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살아나셨을 때는 우리 죄를 산 증인으로 그래 내가 그 사람 죄를 짊어졌어. 그 사람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그래서 죄가 씻어진 거야. 확실하게 된 거야. 이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 속에 밝혀준 거죠. 이게 이 일을 구약의 속죄 제사는 신약이 예수 이렇게 와서 제사함을 받고 피를 주어 죄를 사할 걸 예표로 구약의 양을 잡아 제사드리고 제단 불에 피를 발 제사를 드렸네. 그건 실제로 죄를 사하긴 했지만 예수의 그림자고 실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그리고 이 손으로 지은 이 땅에 속한 성전에서 제단을 말미암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 장막에서 피를 뿌림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사실을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고도 좀 혹시 내 죄가 안 사해진 게 아닌가 내가 이론으로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좀 의심스럽기도 했고요. 정확하게 이런 과정을 모르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어볼수록 내 죄가 사해진 건 너무너무 명백한 거예요. 너무 명백하고 이건 내가 다른 데서 뭐 누구 이야기 성경에서 확실하게 죄가 씻어지는데 근데 그냥 씻어지면 우리 잘 안 믿을까 봐 죄가 넘어가는 과정 그래서 안수에 넘어가는 과정을 성경에 자세히 그 세례하는 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어떻게 못 박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3일만에 부활한 것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정확히 기록돼서 여러분의 죄를 사한 것은 마태가 증거해 주고 알겠습니까? 마가가 증거해 주고 누가가 증거해 주고 요한이 증거해 주면서 완벽하게 제가 씻기는 손금만큼도 의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마귀 또 이런 마음 흔들어. 그건 너 죄 지었잖아.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기가 죽지요. 그래 죄 지었어. 그렇지만 그 죄도 영원히 십자가 위에서 한꺼번에 다 해결된 거야. 어떻게 그건 죄도 안 지었는데 그때 죄 짓기 전인데 하신다. 예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야. 그래서 영원히 씻기 때문에 구약 시대 죄도 거기서 씻어지고 아담의 죄도 거기서 씻어지고 알겠습니까? 다윗의 죄도 거기서 씻어지고 그 다음에 어느 누구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힐 그때 죄가 다 씻어진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번에 IY 월드캠프를 할 때 저들이 이제 국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장관님들이 오셨는데 국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국회에 가는데 저도 같이 국회를 따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장관님들 가는데 저는 승용차를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이런 이런 장관님들이 박 목사님을 면담하기를 원하는데 대부분 장관이 30분대 다 저하고 면담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중에 이제 보험증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때가 좋은 때니까 제 승용차를 타고 가는데 부산에서 순산휴게소까지는 어느 장관님을 모시고 가라. 순간 6에 서서 국회까지 또 어떤 장관이 모시고 가라. 국회 내려올 때 어디서 가진 어느 장관님 네 분에게 복음을 전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내려올 때 나미비아 장관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미비아 장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키가 저보다 한 30cm 더 큰 것 같아요. 아주 키가 크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우리가 이제 그 부산 시장님이 식사 초청을 해가지고 정신보험에 이분이 인사만 하는데 첫마디가 저는 키의 축복을 받아서 허리를 숙여서 마이크를 이야기하겠다고 마이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장관님이었어요. 성경차가 참 좋은 게 네 사람이 앉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하는 분이 한 분 있고 그 옆에 통역이 앉아요. 그 뒤에 장관님이 앉고 옆에 내가 앉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해요. 남이야 장관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제가 부딪혔어요. 아주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이분은 막 자기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자기 구원도 받았다. 성령도 받았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냐. 그래서 그 이야기 가지고 저거 한동안 다투었어요. 죄사함 받았지만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죄사함 받아도 죄를 지은 죄인이다. 그 장관이 막 확고하게 그거 가지고 저한테 우기시는 거예요. 장관이라고 해서 성경을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분야에는 전문가지만 장관님 이야기해. 장관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잖아요.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자기가 느낀 자기 느낌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 그거를 발견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 나 그렇게 믿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죄를 사함받았지만 죄를 지었다고 죄인이라면 제가 온전히 사함받지 않은 거네. 그거는 온전히 사함받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죄인이라면 죄를 사함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인 속에 무슨 성령이 임합니까? 그 자체도 틀리고 구원이란 말은 죄에서 건진받다는 말인데 장관님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아주 죄 문제 해결한 건 진짜 구원도 아닙니다. 하면서 좀 막 부딪혔어요. 이제 그 서울에서 막 찬 대로 이제 시간에 얼마 그 선산 휴게소까지 그 닦아요 오는. 그래서 제가 쭉 성경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게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신 것과 성경에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는 이야기들 하나하나 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장원이 깜짝 놀라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그 제사에 이제 구원을 믿는 거예요. 막 너무 감격했어요. 제가 막 저도 옆에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진짜 기뻤어요. 너무 기쁘고 그 장관님도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래서 날 보고 그날부터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장관 동생이 둘, 대사 동생 하나. 요즘 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가족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나미비아가 또 저를 시계를 하나, 아 좋은 시계를 하나 예쁜 걸 사서 다른 편에 또 보내오고 정말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대통령께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딱 받고 나시더니 내 손을 꽉 잡고 얼굴이 퍽해진 한참 동안 손을 놓질 않았어요. 이분은 과거에 신부였었어요. 근데 신부였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부분을 가지고 고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라시아 답장단이 대통령 환영 음악회 가서 페르난 누르고 대통령에서 대사관에서 그라시아스를 초대 음악회를 했는데 그거 갔다가 대통령 만나서 한 30분 동안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책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에스파뇨 스페인으로 된 책을. 이분이 그 책을 전부 다 읽고 난 뒤에 저를 만나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파라과이 월드캠프 하는 날 가서 세 번째 날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대통령 궁에 전날에 전화를 했어요. 비서실장한테 내가 대통령 만난 시간이 얼마냐? 40분. 40분 동안인데 인사만 하고 그라시아스 노래 또 몇 곡 해야 하기 때문에 쭉 구원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날 신문 기자들을 전부 불렀어요. 불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대통령인데 국민들에게 고백할 게 있다. 나는 신부지만 죄를 지었다. 난 아기가 있다 그랬어. 하나님께서 내 이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 파라과이 국민들도 나의 죄를 씻어줄 줄 믿는다고. 깜짝 놀랐어요. 구원받거나 국민들 솔직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막 온 세계 신문에 다 떠다녔어요.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좋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숨길 텐데 너무 솔직하다, 깨끗하다. 그분이 진짜 구원을 받고 너무 변한 거예요. 대통령 인사를 하고 이제 나오려 나왔는데 한 10분쯤 됐어요.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오늘 제 대통령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하는데 같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우리가 너무 기뻤어요. 한 10분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26개 부처 장관들 전부 오늘 제 의무적으로 칸타타 참석하라고 그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 칸타타 제일 뒷자리에 대통령하고 장관들 있는데 제가 대통령 옆에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칸타타를 참석하고 제가 또 메시지를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치고 돌아가시도 않고 합창단이 일일이 악수해 주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해마다 파라에 갈 때마다 대통령 꼭지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 이듬해 대통령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파라과이 치료가 안 돼서 브라질에 갔습니다. 상원의원하고 똑같은 암이었는데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 병원의 의사 병원장한테 브라질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꼭 낫도록 정성껏 치료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대통령이 어느 날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 의사들 전부 다 회의를 했는데 그때 여자 의사 한 사람이 나타나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치료를 실패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기 오실 때 안 이랬는데 와서 지금 다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방법을 안 버리고 있다. 이러면 대통령이 죽는다. 우리 그 방법을 버려야 한다. 우리 치료 방법이 잘못된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다시 오늘 대통령 처음 오신 것처럼 전부 다시 시작하자. 이 방법 버리고. 그리고 그날 대통령 다시 쭉 검사를 했는데 대통령 샷스 단추를 푸시는 여기에 자욱을 보면 여기에 병이 하나 있는 걸 발견했다고. 그걸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약을 먹고 그때부터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그땐 파라과이 대통령이 다음 누가 대통령이 되냐 그거 싸우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있던 날 건강해지고 살지 아주 건강해지고 근데 그 국회의원은 죽었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었다고. 똑같은 병아 똑같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된 대통령 살게 하셨고 국회의원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똑같이 병이 들어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도 똑같이 죽음을 당해도 똑같이 고통 속에 있어도 확실하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 것을 정확히 믿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정확히 믿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죄가 예수에 건너가서 어떻게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건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 넘기가는 것, 그 과정을 많은 사람이 보도록 아마 지금까지 텔레비전 중계했겠죠. 그죠? 그래, 전부 다 녹화해 놨겠죠. 근데 그땐 텔레비가 없고 녹음기가 없어. 그게 녹화한 게 아쉬운 건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예수님 세례 요한 세례를 받은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에 건너간 겁니다. 지난번 제가 파라과이 갔을 때 월드캠프 대통령이 축하 메시지, 지금은 대통령이 아니십니다. 임기가 끝나고 상원의원 다시 당선이 되셨는데 다음에 대통령 한 번 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캠프에 왔어요. 와서 축하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앞에 나가서 성경을 한참 찾고 계세요. 한참 찾고 잘 못 찾으셨던가 봐요. 한참 찾더니 1등을 하고요. 야곱이 약복하여 천사와 씨름한 그 이야기를 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천사에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아보내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대통령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내가 나도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좋은 시간들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경북 선산에 좋은 시골에서 자라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어둡게 어둡게 살았습니다. 제가 19살 됐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제가 뭐 장래 소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내년쯤은 좋아질 수 있다면 소망이 있으면 기쁨으로 일을 해볼 건데 지금은 가난해서 내준 돈을 좀 벌 수 있다면 지금은 어려워 잘 살 수 있다면 사방으로 봐도 내가 잘 살 수 있는 가망도 없고 뭐 될 만한 가망도 없고 소망 없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인데 죽고 싶은 생각도 참 많이 했고요. 그다 1962년도에 물론 그때 죄 넘어가는 이런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피가 내 죄 사했다는 그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청년들에게 만나는 대로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받노 박선생님 여러분. 그걸 설명해 주질 못했어요. 죄사함을 받으면 막 떠들고 나니까 한 달쯤 되니까 교회에서 나를 돌리더라고요. 이상해졌다고 약간 정신적 좀 그렇게 한 분은 우리 청년들이 모인 방에 내가 들어가 문을 딱 잡았는데 꼬리를 잡았는데 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박옥수 그 녀석 웃기는 녀석이야. 내가 지를 아는데 지가 죄가 없다고. 잘 알지요. 같이 다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와 웃더라고요. 들어갈까 말까도 안 들어가고 문 꼬리를 놓고 돌아 나오는데 그렇게 고독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교회 친구들밖에 없는데 이 교회에서 내가 외면을 당하는구나. 교회 사람들 다 나를 외면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계획을 가진 것이 길기수 선교사님이 우리 선산에 왔고요. 딕 선교사님이 선산 구미 고모산에 수양회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문동무 장로님, 장로님 나이 많은 장로님이 있는데 이 장로님 늘 목사님 설교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청년 15명을 데리고 구미 고모산에 딕성교사 수양회에 참석했어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나는 빼놓고 저들끼리 갔어요. 그리고 15명을 구원받던 딕성교사님 침례를 전부 베풀었어요.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와서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한번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모친이 다박다박 오더니 제일 앞에 장로님 문자하면서 우리 아들 왜 빠졌어? 그땐 침내가 먼저 물에 빠졌더라. 그런 소문이야. 우리 아들 왜 빠졌어? 왜 빠졌어? 막 소리 질렀어. 문장은 또 아주 뭐 그런 분이 아니고 건졌어. 왜 건졌어? 왜 건졌어? 닦았어. 그분 아드님이 영어를 너무 잘해요. 그 당시에 영어 잘하면 참 찾기 어려운데 그분이 영어를 너무 잘해서 할 일이었으니까 딕 선교사님한테가 통역을 했어요. 그러면서 딕 선교사님 선교학교를 시작할 때 장모님한테 편지를 써서 선교학생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장모님 저를 보고 선교학교 가라는 거예요. 박선생 자네 요즘 뭐다나 선교학교 갈래? 선교학교 무슨 학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면 미국 사람들하고 말이야 커피 마시고 샌드위치 먹고 밤낮 굶던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선교학교에 있으면서 그리고 악곡동에 장발리에서 복음을 배우고 또 군대에 있을 동안에 그리고 김천에 대구에 있으면서 대구 파동에 있는 동안 하나님 성경 말씀을 많이 깨우쳐주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전부 1년 동안에 깨우쳐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받는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사했던 구원을 믿는 건데 예수님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가 저 이제 구원할 자이시야. 왜 이름을 예수라 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라는 구원이란 이름을 지었어요. 그 말대로 예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가 사한 걸 확실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다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슬펐다, 저녁에 기뻤다, 아침에 외로웠다, 저녁에 뭐 즐거웠다가 막 화가 났다가 자주 변합니다. 그럴 때 자주 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도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 어린 양 세상 죄니까 우리 죄도 거의 포함돼서 그때 예수님 지고 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 죄가 사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고 안 좋고 상관하지 말고 아니 난 감동이 없네. 난 눈물이 안 그것하고 죄가 사해진 건 상관이 없어요. 죄가 사해진 것은 빚이 내가 빚진 사람은 빚을 갖고 막 이제 내가 빚을 벌어놨다 기뻐서 울어도 빚이 사해진 거고 아이 빚 갚았다 시원하다 그것도 빚 갚아진 거고 빚 갚아도 기분 아무렇지도 않네 그것도 빚이 갚아진 거예요. 그래 이해하십니까? 빚 갚고 돈 하나도 안 남았네 그것도 빚이 갚아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우리 죄를 죽어 피 흘려 죽으니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복음을 전한테 막 감동적으로 눈물 흐르고 막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믿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 죄가 확실하게 사해진 그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믿음대로 마음의 죄가 벗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